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제목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개츠비의 어딜 봐도 The Great, 위대한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가치가 없는 여자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선 남자, 개츠비. 닉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황금빛을 바라는 그가 사실은 도금한 가짜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피츠제럴드는 어쩌면 그런 개츠비를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춘 건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신화가 개츠비에 와서 출세한 속물로 전락한 것이라고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great는 위대한이란 뜻 말고도 냉소적인 뉘앙스를 담은 대단한의 의미도 될 수 있다고요. 잘난 개츠비, 어련하신 개츠비, 어떻습니까? 어울리나요? 이런 냉소가 울림을 주는 건 냉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대한 통찰과 아픔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5월 15일 수요일 밤입니다. 스승의 날이었죠.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민문학관의 스승은 책입니다. 금주의 스승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죠. 세 번째 시간 문을 열면서 인사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제목으로도 유명한데요.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후보군을 살펴보니까요. 쓰레기 더미와 백만장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천박한 벼락 부자라는군요. 트리말키오, 또 웨스트에게 트리말키오 등등 많았다고 하네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위대한 개츠비가 제일 난데요. 음악 제목을 많이 지으시는 승열 씨가 보시기엔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그런 제 보잘것없는 식견에도
무슨 말씀이요?
위대한 개츠비가 결국 결정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우아한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좀 애매모호한 색도 있고요.
네.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의 일그러진 자화상과도 같다고 하죠. 그것이 위대한 개츠비의 비극성을 드러내면서 이 작품의 문학적 탁월함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함께 그 가치를 찾아 나가보시죠. 책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음악 듣고 위대한 개츠비 세 번째 감상 시작할게요. 멜로디 가르도가 부릅니다. Impossible Love.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닉 캐러웨이는 전쟁이 끝난 1922년 동부 뉴욕으로 건너왔고 롱아일랜드의 웨스트에게 집을 임대했다. 웨스트에게서 만을 건너면 이스트에그였다. 뉴욕 상류층이 주로 머무는 그곳에 나의 사촌 누이 데이지가 남편 탐과 살고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데이지는 불행해 보였다. 톰은 오만하고 무례했다. 그에게는 내연의 처가 있었고 데이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결단을 내리기에는 허영이 너무도 심한 여자였다. 한편 뉴욕에선 제이 게트비라는 인물이 최고의 화제였다. 신비에 쌓인 백만장자인 그는 바로 내 옆집에 살았다. 그는 초호화 저택에서 연일 호사스런 파티를 열었고 나를 본 처음부터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7월 하순의 어느 날 아침, 그가 호화로운 자동차를 타고 내 집 앞으로 찾아왔다.
안녕하시오, 형씨. 오늘 나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죠? 내 차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난데없는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그가 불쑥 내게 물었다.
'Lucky here, all sport,'
he broke out surprisingly.
What's your opinion of me, anyhow?
A little overwhelmed. I began the generalized evasions which that question deserves.
Well,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about my life,
he interrupted.
I don't want you to get a wrong idea of me from all these stories you hear.
So he was aware of the bizarre accusations that flavored conversation in his halls.
I'll tell you God's truth.
His right hand suddenly ordered divine retribution to stand by.
I am the son of some wealthy people in the Middle West. All that now. I was brought up in America, but educated at Oxford because all my ancestors have been educated there for many years. It is a family tradition.
He looked at me sideways, and I knew why Jordan Baker had believed he was lying. He hurried the phrase, educated at Oxford, or swallowed it, or choked on it, as though it had bothered him before. And with this doubt, his whole statement fell to pieces, and I wondered if there wasn't something a little sinister about him after all.
"날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만난 게 한 달쯤 됐나요? 그간 대여섯 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형씨에게 내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서거든요.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셨겠죠. 하지만 그런 걸로 날 오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만...
신에게 맹세코, 난 중서부 부잣집 출신입니다. 가족은 이제 다 죽고 없지만 미국에서 자랐지만 교육은 옥스퍼드에서 받았어요. 집안 전통이 그랬죠. 조상 대대로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베이커가 말한 이유를 알겠군. 옥스퍼드란 말을 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사람에겐 어딘가 사악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어.
가족들이 다 죽고요. 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난 유럽을 여행했어요. 인도의 왕자처럼 지냈죠. 그러다 전쟁이 터져서 참전을 했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어요. 난 무공을 세웠고 몬테네그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Little Monte Negro.' He lifted up the words and nodded at them with his smile. The smile comprehended Monte Negro's troubled history and sympathized with the brave struggles of the Montenegrin people. It appreciated fully the chain of national circumstances which had elicited this tribute from Monte Negro's warm little heart. It's my incredulity was submerged in fascination now, It was like skimming hastily through a dozen magazines. He reached in his pocket, and a piece of metal, slung on a ribbon, fell into my palm.
That's the one from Montenegro.
To my astonishment, the thing had an authentic look. Ordine di Danilo, ran the circular legend. Montenegro, Nicholas Rex.
Turn it.
Major J. Gatsby, I read. For valor extraordinary.
Here's another thing I always carry. A souvenir of Oxford days. It was taken in Trinity Quad. The man on my left is now the Earl of Dorchester.
It was a photograph of half a dozen young men in blazers loafing in an archway through which were visible a host of spires. There was Gatsby looking a little, not much, younger, with a cricket bat in his hand. Then it was all true.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는 말마다 진부하고 감성적이군. 좀 참기 힘들어지는데."
"자, 여기 그 훈장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훈장."
"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잖아?"
"뒤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J. Gatsby 소령. 혁혁한 고뇌 기리며."
"여기 이것도 보세요. 옥스퍼드 시절 기념품인데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죠."
"진짜였군. 모든 게 사실이었어."
"오늘 형 씨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 씨가 나에 대해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 부탁은 오늘 오후에 미스 베이커와 차를 마시기로 했다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듣게 될 겁니다. 나는 게트비가 나에게 할 부탁을 내게 하지 않고 미스 베이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불쾌했다. 그러나 게트비는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가볍지만 다소 절박하게 말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나와 점심을 함께한 후 미스 베이커가 있는 톰과 데이지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조던 베이커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1917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데이지를 만났죠. 18살이었어요. 난 16이었고. 데이지는 루이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가씨였어요. 테일러 기지에서 일하는 젊은 장교들이 너도 나도 전화를 걸어대는 통에 그녀의 집에선 온종일 전화벨이 울렸죠. 그날 아침 내가 데이지네 갔을 때 데이지는 한 남자와 자기 차 안에 있었어요. 둘이 서로에게 어찌나 반해 있던지 내가 다가가도 못 알아차리더군요. The officer looked at Daisy while she was speaking, in a way that every young girl wants to be looked at sometime, and because it seemed romantic to me, I have remembered the incident ever since. His name was J. Gatsby, and I didn't lay eyes on him again for over 4 years, even after I'd met him on Long Island. I didn't realize it was the same man. That was 1917. By the next year, I had a few beaux myself, and I began to play in tournaments, so I didn't see Daisy very often. She went with a slightly older crowd when she went with anyone at all. Wild rumors were circulating about her, how her mother had found her packing her bag one winter night to go to New York and say goodbye to a soldier who was going overseas. She was effectually prevented, but she wasn't on speaking terms with her family for several weeks. After that, she didn't play around with the soldiers anymore, but only with a few flat-footed, short-sighted young men in town who couldn't get into the army at all. By the next autumn, she was gay again, gay as ever. She had a debut after the armistice, and in February, she was presumably engaged to a man from New Orleans.
"그날 조던 베이커가 본 남자가 바로 제이크 야츠비였다. 당시 젊은 장교였던 그는 그때 이미 데이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조던은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동안 조던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래요. 나중에 롱아일랜드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게츠비라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가 1917년이었다고 했다. 조던은 골프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데이지는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해외로 떠나는 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뉴욕으로 가려고 가방을 꾸리다가 어머니에게 들킨 이후 다시는 군인과는 사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데이지는 게츠비와 헤어진 슬픔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사교계에 데뷔했고 2월에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을 했다. 그러나 6월에 결혼을 한 남자는 다른 남자였다. 베이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June, she married Tom Buchanan of Chicago with more pomp and circumstance than Louisville ever knew before. He came down with 100 people in 4 private cars and hired a whole floor of the Sealback Hotel. And the day before the wedding, he gave her a string of pearls valued at $350,000. I was a bridesmaid. I came into her room half an hour before the bridal dinner and found her lying on her bed as lovely as the June night in her flowered dress and as drunk as a monkey. She had a bottle of Sauterne in one hand and a letter in the other. "Gratulate me," she muttered. "Never had I drink before, but oh, how I do enjoy it. What's the matter, Daisy?" "I was scared, I can tell you. I'd never seen a girl like that before." "Here, dearest." She groped around in a waste basket she had with her on the bed and pulled out the string of pearls. "Take them downstairs and give them back to whoever they belong to. Tell them all Daisy's changed her mind. Say Daisy's changed her mind." She began to cry. She cried and cried.
"그해 6월, 데이지가 결혼을 한 남자는 시카고 출신의 탐 뷰캐넌이었다. 조던은 루이빌에서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처음은 자가용 넉 대에 100명이나 되는 하객을 태우고 와서는 멀바크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다고 했다. 결혼식 전날엔 신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했다. 조단은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다. 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신부 방에 들어갔던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 누워있는 신부를 보았다. 신부, 데이지는 한 손에는 와인병을, 다른 손에는 편지 한 통을 쥐고 있었다. 원숭이처럼 취해 있었다. 왜 그래, 데이지? 무슨 일이야? 놀라서 조던이 묻자 데이지는 말했다.
축하.
해줘, 조던. 술은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여기 진주 목걸이 이거 말이지? 이거 아래층으로 가져가서 누구든 주인에게 돌려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해.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결혼식 날 데이지가 받아든 편지는 과연 게츠비에게서 온 걸까? 알 수 없다. 어쨌거나 데이지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음날 톰 뷰캐넌과 결혼식을 올리고 남태평양으로 석 달간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데이지는 완전히 남편에게 미쳐 있었다고 한다. 잠시도 남편이랑 떨어져 있질 못했다고 했다. 이듬해 4월,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그 가족은 1년 동안 프랑스에 가 있었다고 했다. 조던은 칸에서 그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들은 그 후 시카고에 돌아와 정착했다.
With a fast crowd, all of them young and rich and wild. But she came out with an absolutely perfect reputation, perhaps because she didn't drink. It's a great advantage not to drink among hard-drinking people. You can hold your tongue, and moreover, you can time any little irregularity of your own so that everybody else is so blind that they don't see or care. Perhaps Daisy never went in for amour at all, and yet there's something in that voice of hers. Well, about 6 weeks ago, she heard the name Gatsby for the first time in years. It was when I asked you, do you remember if you knew Gatsby in West Egg? After you had gone home, she came into my room and woke me up and said, "What Gatsby?" And when I described him, I was half asleep, she said in the strangest voice that it must be the man she used to know. It wasn't until then that I connected this Gatsby with the officer in her white car.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그들은 온갖 망나니와 어울려 다녔지만 데이지는 늘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지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그녀가 6주쯤 전에 게츠비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이름이었다. 데이지가 그 이름을 기억해내자 조던도 비로소 18살 때 데이지가 사랑했던 남자를 기억해냈다.
'Twas a strange coincidence,
I said. But it wasn't a coincidence at all.
Why not?
Gatsby bought that house so that Daisy would be just across the bay. Then it had not been merely the stars. to which he had aspired on that June night. He came alive to me, delivered suddenly from the womb of his purposeless splendor.
He wants to know, continued Jordan, if you'll invite Daisy to your house some afternoon and then let him come over.
The modesty of the demand shook me. He had waited 5 years and bought a mansion where he dispensed starlight to casual moths so that he could come over some afternoon to a stranger's garden.
Did I have to know all this before he could ask such a little thing?
He's afraid. He's waited so long. He thought you might be offended. You see, he's a regular tough underneath it all.
Something worried me.
Why didn't he ask you to arrange a meeting?
He wants her to see his house, she explained. And your house is right next door.
Oh.
I think he half expected her to wander into one of his parties some night, went on Jordan. But she never did.
Then he began asking people casually if they knew her, and I was the first one he found. It was that night he sent for me at his dance, and you should have heard the elaborate way he worked up to it. Of course, I immediately suggested a luncheon in New York, and I thought he'd go mad. I don't want to do anything out of the way, he kept saying. I want to see her right next door.
"다시 만났는데 마늘 사이에 두고 살게 되다니 묘한 운연이군요."
아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게츠비가 그 집을 산 건 데이지가 만 건너편에 살게 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6월의 그날 밤 내가 처음 게츠비를 보았을 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별들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게츠비라는 인물이 아무 목적도 없는 호화로운 자궁 속에서 갑자기 해방되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조던이 말을 이었다.
게츠비는 알고 싶어해요. 닉, 당신이 데이지를 집에 초대하고 그때 그가 당신 집을 불쑥 방문하게 할 수 있을지를.
말도 안 돼. 겨우 그런 사소한 부탁을 하려고 이 모든 얘기를 나에게 다 해준 거예요?
게츠비는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으니까. 당신이 화를 낼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부탁이라면 나 말고도 당신에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의 옆집에 살고요.
아, 그렇군.
게츠비는 원래 데이지가 자기 파티에 오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이지는 끝내 오지 않았죠.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데이지를 아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찾아낸 사람이 나였어요. 그날 파티 때 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내가 당장 뉴욕에서 만나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옆집에서 데이지를 만나고 싶다고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앙콜 특집 위대한 게츠비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이 게츠비, 그는 왜 그 부자들에게
네.
섞였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부자들은 수구덕 아 수군수군 됐을까요? 쑥덕쑥덕. 가짜 아니야? 뭐 진짜로 저렇게 뭐 옥스퍼드 다녔고 뭐
네.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잘나서?
그럴 수도 있군요.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부자들은 그런가요?
글쎄요.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영화가 내일 개봉하잖아요.
그렇죠.
네. 목요일 개봉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6일 개봉인데 참 기대가 돼요.
기대들 참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갯비에 대한 사랑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디카프리오가 맡은 갯비 역이
네.
저는 레드포드가 맡은 갯비를 왔고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그 이승열 씨께서 보신 영화는 못 봤어요. 이제 Great Gatsby는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건데 리오나드 디카프리오가 잘 해줄 것 같아요. 이 닉 역에는 네. 스파이더맨이죠. 토비 맥과이어가 하거든요.
둘이 그렇게 또 절친이라며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닉 역에 그 친구가 캐스팅이 되고
네.
또 디카프리오가 갯비를 연기한다니.
참 기대되죠.
서로는 편하겠네요.
아, 그럼요.
이 바즈 루어만 감독 작품이고요.
네.
그 평은 그 혹평일색인데 북미에서는 참 대단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듯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미국의 그 북미에서 이제 영화 평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 보니까 레이팅이 7.5네요. 10점 중에.
아, 좋은 거예요. 난 레이팅에 대해서는 참 어쨌든.
네,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결국엔 영화는. 하지만 그래도 7점 이상 되는 거는 꽤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거의. 네네.
그럼 뭐 우리가 우연찮게 7.5 얘기했으니까.
네.
홍보해 준 거네요.
아, 그런 건가요? 아, 지금 이제 영유문학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세진 장님께서 며칠 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벌써 남기셨는데 이분은 캐나다에 계시고요. 캐나다에서 청취를 하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영화관에 가서 The Great Gatsby를 봤어요. 화려함 뒤에 남겨진 초라한 개인. 환상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실망감. 고전은 역시 시대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30년대에 발표됐죠? 이거 발표됐을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대요. 이 작품이.
아, 그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고전은 고전이죠.
그래요.
네.
어쨌든 피츠제럴드의 고전을 다시 감상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즐겁네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말씀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소설가 김영하가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를, 문학사상사에서 니콤비의 소설 어바울어 보이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5월 30일 목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위대한 게트비와 함께한 음악은 금주 개봉된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음악은요. 잭 화이트의 Love is Blindness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거는 니로의 Into the Past였습니다. 마지막 음악은 다른 음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닐 영의 Heart of Gol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위대한 게트비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